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멕시코가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 개정협정을 타결했다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새 합의를 미국-멕시코 무역협정이라고 부르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오랫동안 나프타로 인해 아주 나쁜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나프타가 나쁜 의미를 갖고 있다며 이 명칭을 없애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역과 미국을 위해 오늘은 중요한 날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엘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과 전화 통화하는 모습을 기자들에게 공개하며 합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앞서 나프타를 개정해 현대화하며 갱신하겠다고 말했던 니에토 대통령도 이번 타결은 미국과 멕시코를 위해 아주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머지않아 자신과 니에토 대통령이 이번 합의에 관해 공동 기자회견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멕시코는 미국산 농산물의 수출과 멕시코산 자동차 부품의 원산지 규정 등의 문제를 놓고 지난 1년간 협상해 왔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캐나다와도 곧 나프타 개정을 위한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일본의 국가안보에 여전히 심각하고 임박한 위협이라고 일본 정부가 새 방위백서에서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새로운 단계의 위협으로 평가했던 지난해의 문구는 사라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 내각회의에서 채택된 방위백서에서 북한이 2016년 이후 세 차례 핵실험을 강행하고 40발 이상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실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탄도미사일 중 일부는 일본 영공을 통과했다며 이런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은 일본의 안전에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일본의 거의 전역을 사정거리로 두는 수백 개의 노동미사일을 북한 정권이 실전 배치한 점을 중요한 위협으로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의 핵무기 계획이 상당히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본은 이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해 지상배치형 요격미사일 시스템인 이지스 어쇼어 두 기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청와대가 다음 달로 예정된 3차 남북정상회담 일정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오늘 국회에 출석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취소에도 남북한이 9월 중 평양에서 열기로 한 3차 정상회담 약속은 이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도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평양 남북정상회담 일정엔 전혀 흔들림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미국과 북한 간의 협상이 교착 상황이 되면서 남북정상회담의 필요성은 더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의용 실장은 미국과 북한의 대화 의지가 확실하기 때문에 조만간 좋은 협상이 다시 재개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만성적인 대기 오염의 노출이 인지능력 저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의 새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중국 베이징대학과 미국 예일대학은 어제 미 국립과학원 회보에 이런 공동조사 결과를 올렸습니다. 이들은 중국인 2만여 명을 4년에 걸쳐 조사한 결과 장기간의 대기 오염에 노출된 사람은 언어와 수학 능력이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런 영향은 노화에 영향을 미쳤고 교육이 낮은 남성에게 특히 부정적인 영향이 컸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연구팀은 대기 오염에 따른 뇌의 노화 현상이 사회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지만 정확한 원인과 결과를 증명하진 못했습니다. 연구팀은 세계 도시 인구의 80% 이상이 안전하지 않은 수준의 오염된 공기를 흡입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미국에 더 이상 안보를 의존할 수 없고 새로운 안보 정책이 필요하다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어제 엘리제 궁에서 해외 주재 프랑스 대사들을 불러 가진 연설에서 국가민족주의와 극단주의에 맞서 새로운 안보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유럽 국가들이 안보를 증강하는 내용의 새로운 제안을 유럽연합에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은 더 이상 안보를 미국에 의존할 수 없다며 유럽의 안전을 보장하는 건 유럽의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취임 이후 계속 유럽연합이 공통의 국방 예산과 안보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해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영곤이었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8월 28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 청와대에는 남북정상회담이 예정대로 9월에 평양에서 열릴 것이라며 미북 간 교착 상태로 3차 정상회담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방북이 취소된 이유는 비핵화와 종전선언 등에 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미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지원하는 제3국의 개인과 기업에 제재를 부과하는 법안이 미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발의됐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흐리고 비가 온 후에 오전에 서쪽 지방부터 개이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2도에서 24도, 낮 최고는 20도에서 28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2m, 서해에서는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 청와대에는 미국과 북한 간 협상의 교착 상태로 3차 남북정상회담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정상회담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에서 이현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국 청와대 정의용 안보실장은 28일 예정대로 9월에 남북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남북 간의 제3차 정상회담은 9월 중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이미 남북 간에 합의를 했고 또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한 약속들이 이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폼페오 장관의 방북 취소가 3차 남북 정상회담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9월 중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그렇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실장은 폼페오 장관의 북한 방문 취소와 관련해서는 양측의 대화 의지가 확실하기 때문에 조만간 좋은 협상이 다시 개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남북 정상회담은 전혀 흔들림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북미 간의 교착 상황이 돼서 오히려 남북 정상회담의 필요성은 더 커졌다며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더 커지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 역할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정상회담의 방향이나 우선순위에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의 신범철 안보통일센터장은 한국 정부가 미국과 북한 사이의 대화를 촉진시킬 필요를 인식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서 북측을 조금 더 설득하는데 성공을 거둔다면 상당히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고 미국으로부터도 좋은 평가를 받을 거라고 봐요.
신 센터장은 한국 정부가 폼페오 장관의 방북 계획 취소를 매우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이에 따라 남북 관계에서 무리수를 두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달 안에 문을 열 예정이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소를 뒤로 미루고 주요 경제교류와 협력사업도 정상회담 이후로 미룰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신 센터장은 또한 한국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 문제를 강하게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며 하지만 북한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상황이 어려워질 때는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핵화와 교류 확대라면은 현 시점에서의 우선순위는 비핵화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비핵화가 되면 교류협력은 얼마든지 확대될 수 있지만 교류협력을 강조하면은 교류협력 자체에도 제재 때문에 진전이 어렵고 비핵화는 더더욱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비핵화 부분에 중점을 둬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립외교원의 김현욱 교수는 폼페오 장관의 방북 계획 취소에 한국 정부가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뭐 한미 간의 공조, 뭐 조율 이런 게 중요하니까 남북 연락 사무소 같은 거는 뭐 지금 당장 설치하기에는 조금 좀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고 그다음에 남북정상회담을 어쨌든 뭐 지금 예정대로 간다는 입장이기는 한데 그것도 제가 보기에 정부 입장에서는 조금 껄끄러울 것 같아요.
김 교수는 이런 상황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린다고 하더라도 회담 내용이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한국 정부는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하고 종전선언과 비핵화 초기 조치가 교환되는 상황에서 정상회담을 열어 판문점 선언의 본격 이행을 위한 청사진을 마련한다는 구상이었지만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계획 취소로 동력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김 교수는 한국 정부가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적극적인 중재를 할 필요를 인정하면서도 중재 방식과 방향성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뭐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중재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다시 한다 그러면 이제는 북한을 움직이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북한이 계속해서 이제 그 비핵화 초기 조치를 안 하고 있는데 그 전향적으로 이끌어 내려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김 교수는 남북 관계 개선이 북한 비핵화와 같은 속도로 나가야 한다며 북한을 설득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국가전략연구원의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은 남북관계가 북한 비핵화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며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전이 없으면 남북정상회담이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문 대통령이 평양에 가더라도 비핵화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는 결국 북한이 원하는 경제협력에 대한 약속이나 어떤 결정을 내릴 수가 없단 말이죠.
문 센터장은 북한이 미국이 만족할 만한 조치를 취하면 달라지겠지만 지금 상황이 유지된다면 남북관계 여러 가지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북한을 설득해 비핵화의 길로 나오도록 해야 하는 조정자 역할을 많이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북한이 호응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습니다. 문 센터장은 지금까지 북한의 태도를 감안하면 북한이 순순히 비핵화에 나설 것으로 확신할 수 없다며 한국 정부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 다른 대안을 항상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방북이 취소된 이유는 비핵화와 종전선언 등에 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에 진지한지 여부를 주요 시설 파괴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과 행동에 따른 보상이 주어지는 단계적 방식을 택해야 한다는 엇갈린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이 발표 하루 만에 취소된 것은 비핵화 협상의 세부 사안 조율을 둘러싼 미북 간 이견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제임스 도빈스 전 국무부 유럽 담당 차관보입니다.
Clearly there's an issue of sequencing here. Between steps toward denuclearization and steps toward
도빈스 전 차관보는 27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비핵화, 제재 완화, 관계 정상화 등 각 절차 간의 순서를 결정하는데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에 충분한 진전이 없기 때문에 폼페오 장관의 방북을 취소했다며 미국과 북한이 각자의 요구 사항에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에 핵무기 보유 현황을 완전히 제공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종전선언 채택을 요구하고 있고 여기에는 한국도 동참하고 있다는 겁니다.
He made the decision because he wasn't satisfied that the North Koreans were making sufficient progress on their commitment to
그러면서 이런 서로의 요구 사항에 동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하워드 스토퍼 전 유엔 안보리 대테러위원회 부국장은 북한이 한반도 평화에 대한 모호한 약속을 믿고 즉시 비핵화에 나서 모든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을 트럼프 대통령이 직시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Well, I think he's run into the reality of the fact that you know, the North Koreans are not going to be ready to, you know, disarm immediately.
1994년 미북 제네바 합의 등에 참여했던 스토퍼 부국장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 응하기 전에 이런 점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트럼프 대통령이 듣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패트릭 크로닌 신안보센터 아시아태평양 안보소장은 이번 방북 연기는 전술적이고 전략적인 결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종전선언이 이뤄진 후에야 비핵화 대화를 시작하겠다고 주장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폼페이오 장관이 4차 방북에서는 지난달 방북 때처럼 강도 같은 요구를 되풀이하지 말라는 말이 북한 측으로부터 나왔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가 이뤄져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한 김정은 정권을 압박하는 척조차 더 이상 하지 않으면서 제재를 이행하는 대신 완화하는 모습을 보이는 중국에 대한 실망감을 표출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김정은 위원장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는 제재가 강력하게 유지될 것이라는 점을 이해시키려 했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도빈스 전 차관보는 현 시점에서 현실적인 조치는 미국이 위성 등으로 관측할 수 있는 주요 시설 한 곳을 골라 북한의 이를 파괴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for a start they ought to pick out one of the important facilities that they can observe from space and therefore
예를 들어 영변 핵시설과 같은 곳을 파괴하도록 한다면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검증 역시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이런 조치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멈추지는 못하겠지만 핵역량 개발을 늦출 수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스토퍼 전 부국장은 과거 소련과의 군축 협상 과정을 소개하며 북한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보이기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절차에 수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I suspect that they won't have much impact until Washington and the president personally understand that denuclearization is a process. It's going to take years. There, you know, I've worked on INF.
냉전 당시 소련과의 군축 협상에는 수백 명의 협상가들과 검증 전문가들이 참여했으며 북한의 경우 이보다는 적은 인력이 필요하겠지만 장기적 과제가 될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 비핵화 절차 역시 상호 행동에 따라 보상이 주어지는 단계적인 방식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처음으로 북한의 비핵화에 진전이 없다고 밝히면서 협상 실패 시 미국의 옵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전직 미 외교 당국자들은 군사적, 경제적 대북 압박을 강화하고 새로운 방식의 정보전 활동을 벌여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미국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조정관은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옵션으로 핵 억지력을 꼽았습니다.
Then the U.S. will have to fall back on a policy of deterrence, which is basically preventing North Korea from using nuclear weapons.
세이머 전 조정관은 2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 최상의 상황이 가능하지 않다면 미국은 보복 위협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방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해온 지난 10년 동안 핵 억지력을 사용해온 만큼 상당히 효과적일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 역시 핵을 포기하지 않는 북한에게는 미사일 방어 체계 등 억지력을 통한 군사적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 have the THAAD missiles there. Obviously, we're building missile defenses on our.
코브 전 차관보는 미국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를 더욱 향상시키고 있다면서 이는 북한의 미국을 위협할 수 없다는 점을 확실히 인지시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공격에 핵무기 보복으로 맞선다면 북한이 입을 피해는 북한이 미국에 가하는 것과 비교조차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어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대량 보복 전략을 상기시키면서 북한이 어리석게 행동하면 미국은 어느 정도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반드시 보복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 mean that's your strategy and that's why you have deterrence. You know, President Eisenhower called it massive retaliation.
미국은 북한과의 협상에 실패할 경우 새 대북 전략 수립을 위해 역내 파트너 국가들과 긴밀히 공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수석 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입니다.
What the U.S. needs to do is consult closely with partners in the region Already there's a lot of concern.
미북 협상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 대해 한국 정부로부터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미국은 역내 파트너 국가들과 면밀히 협의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싱가포르 정상회담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지나치게 미국과 북한 두 나라 사이에서만 진행됐던 게 늘 문제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미북 협상의 교착 상태가 심화될 경우 미국은 국제사회에 이전보다 강력한 경제적, 정치적 대북 압박을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여전한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 개발 증거 등을 토대로 북한이 약속 불이행을 들어 유엔 안보리 특별회의 수집을 요청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와일더 전 보좌관은 비슷한 이유로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당사국들과 회동해 대북 압박 지원을 얻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특히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they really need to make sure that UN sanctions are really being applied. I think UN sanctions were part of the reason.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만든 이유 중 하나가 안보리 제재인데 대북 압박의 상당 부분이 동력을 잃었다는 지적입니다. 세이모어 존 주정관은 미북 협상이 실패할 경우 이전 수위의 제재 체제를 재구축할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The Trump administration will try to, you know, impose and implement pressure through sanctions.
트럼프 행정부는 제재를 통해 북한을 압박하려 하겠지만 중국의 협조 여부가 불확실해 상당히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한편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북한 내부 주민을 대상으로 한 정보전에 돌입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Then I think the United States should start information operations against North Korea. We should start telling the North Korean people how bad a person.
김정은의 어머니는 일본 태생이고 할아버지는 일본의 조력자였다는 점 등을 북한 내부에 퍼뜨리는 식의 작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를 통해 김정은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협박을 가한다면 북한이 행동을 바꿀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백악관이 최근 공개한 사진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주도하는 핵심 인사들의 면면을 보여주는데요. 강성 인사들의 입김이 커지고 있을 가능성이 주목됩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이 백악관이 공개한 사진이 어떤 내용인가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4일 오후 백악관 집무실에서 북한 관련 대책회의를 주재하는 모습입니다. 대통령이 책상에 앉아있고 맞은편에 폼페오 장관을 중심으로 왼쪽에 성김 필리핀 주재대사와 마이크 펜스 부통령, 오른쪽에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앤드루 김 중앙정보국 코리아 미션 센터장이 있습니다.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은 이들의 뒤에 서 있습니다.
백악관이 왜 이 사진을 공개한 건가요?
예,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를 관리하는 댄 스커비노 백악관 소셜미디어 담당 국장이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오 장관의 방북 취소를 발표한 지 9시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핵심 참모들의 의견을 듣고 신중하게 취소를 결정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속 인물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주도하는 핵심 인사들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주목되는 건 성김 대사와 앤드루 김 센터장입니다. 두 사람이 북한과의 실무 협상에 나서고 있는 건 알려져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주재하는 정책회의에도 참여하는 건 이례적이기 때문입니다.
필리핀 주재 대사가 대북정책회의나 협상에 참여하는 건 왜 그런 건가요?
성김 대사에 대한 폼페오 장관의 신임이 그만큼 각별하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일부에서는 성김 대사가 공석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로 자리를 옮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앤드루 김 센터장도 주목되는 인물인데요. 정보기관 간부가 대북협상에 직접 나서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폼페오 장관이 자신의 방북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방북을 취소했는데요.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예, 사진에 보이는 펜스 부통령 외에 성김 대사와 비건 특별대표 앤드루 김 센터장은 모두 폼페오 장관의 핵심 참모들입니다. 당연히 방북 발표에 앞서 긴밀히 논의했을 겁니다. 따라서 새로운 상황이 발생한 게 아니라면 누군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폼페오 장관의 방북을 취소토록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폼페오 장관의 전날 방북 발표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하에 이뤄졌다고 볼 때 펜스 부통령과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이 방북 취소를 강하게 주장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강경 대응을 주장하는 인사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건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과 기대가 미북 협상의 최대 동력이라는 건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달리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관심을 덜 갖게 되면 대북 관여론이 힘을 잃고 강경 인사들이 목소리를 높일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 문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이 최근 들어 줄어든 겁니까?
예, 국내 정치 상황과 중국과의 고조되는 무역 분쟁은 분명 그런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선거 캠프의 핵심 간부와 고문 변호사가 선거 자금법 등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고 이 때문에 북한 문제에 초점을 맞추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부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분쟁의 강도를 높여서 위기를 돌파하려 한다는 분석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폼페오 장관의 방북과 뒤이은 취소 발표가 잘 짜여진 전략에 따른 것이라는 관측도 있는데요.
현재 상황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취소 발표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냈던 지난 5월과는 다릅니다. 이미 정상회담을 한 차례 한 데다 미국의 상응 조치가 없으면 더 이상 비핵화 조치도 없다는 북한의 입장이 워낙 확고부동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서지 않고는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관측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환 기자였습니다. 사이버 공격을 지원하는 제3국의 개인과 기업에 제재를 부과토록 하는 법안이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발의됐습니다. 최근 미국 의회에서 북한은 러시아, 중국, 이란과 더불어 주요 사이버 위협국으로 거론돼 주목됩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3일 상원에서 발의된 법안은 사이버 억지와 대응 법안입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 의원과 크리스 쿤스 민주당 상원 의원이 공동 발의한 초당적 법안입니다. 법안은 해외 정부가 지원하는 사이버 공격에 대한 억지 대응 체계를 마련해 의무적으로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격자를 식별해 심각한 사이버 위협으로 지정한 뒤 이들에게 제재를 부과하는 수순입니다. 대통령은 미 국가안보나 외교정책 또는 경제 금융 안정성에 상당한 위협을 일으키는 해외 정부 지원 사이버 활동에 책임이 있거나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제3국의 개인이나 기업 기관을 심각한 사이버 위협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가드너 의원은 27일 발표한 성명에서 법안에 대해 미 국가안보와 경제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악의적인 사이버 행위자들이 막대한 비용을 치르도록 하기 위해 행정부에 추가 수단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안은 앞서 하원에서 상정된 사이버 억지와 대응 법안에 대한 동반 법안으로 두 법안은 거의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원 법안은 지난 4월 테드 유호 하원 외교위 아태소 위원장이 발의한 것으로 최근 외교위를 통과해 현재 본회의 표결만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 법안들은 최근 의회에서 러시아와 중국, 이란과 더불어 북한이 주요 사이버 위협국으로 거듭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나와 주목됩니다. 하원 법안은 특히 지난 2월 국가정보국장이 상원 정보위 청문회에서 저비용의 사이버 작전을 통해 다음에 미국의 가장 큰 사이버 위협이 되는 국가로서 러시아와 중국, 이란 그리고 북한을 지목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1일 상원 세출위원회가 승인한 새 회기연도 예산안에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 역량을 지원하는 해외 국가에 대한 원조를 중단하는 내용이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북한 당국의 감시 없이 보다 다양한 장소에서 장기간의 만남이 허용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이산가족 상봉 정리화는 남북관계 개선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일회성 행사를 위해 한국 정부가 북한에 지나친 양보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반기면서도 정례화되지 못한 채 정치적으로 계속 활용되는 악순환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래리 닉시 한미연구소 연구원은 27일 BOA에 이산가족 정례화를 위한 대북 압박 노력이 불충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I don't believe enough effort has been made to press the North Koreans to make that kind of commitment.
당시 이란에 이산가족이 더 자주 만나도록 합의하는 게 핵심이지만 한국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북한 정부를 충분히 압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넥시 박사는 그러나 이산가족 상봉이 남북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기대와 달리 지난 2015년처럼 남북관계가 다시 악화된 전례들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개선 신호를 국제사회에 보이려면 다음 달로 예정된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Again, I would hope President Moon would push for something like I believe should be done, an agreement firmly committing both sides.
넥시 연구원 등 일부 전문가는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합의가 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강조한 남북관계 발전이 비핵화 촉진의 동력이란 논리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헤리티지재단의 올리비아 이노스 연구원도 같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는 정치보다 사람이 우선이라는 것을 남북한 정상이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We look at these reunions as an opportunity for both the North and the South to prioritize people over politics.
최근 미국 경제지 포브스 기고를 통해 이런 이산가족 상봉의 씁쓸함을 제기했던 이노스 연구원은 한국이 상봉 행사를 주말마다 개최할 수용 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다며 이 사안은 남북관계의 건강함을 시험할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말했습니다. 이노스 연구원은 그러나 북한 정부가 전통적으로 이산가족 상봉을 정치적 보상을 위한 협상 카드로 활용했다며 이번 상봉 행사 역시 3차 정상회담 전에 화해의 제스처를 보여서 제재 해제 등 많은 것을 받아내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풀이했습니다.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는 한국이 이산가족 상봉에 관해 북한 정부에 너무 많은 것을 양보하며 타협하는 상황에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남북협력을 위한 매개체로 이산가족 상봉을 활용하고 대부분의 상봉 비용을 부담하는 건 투명성 없는 대북 인도적 지원 조건에 타협하는 전례를 상기시킨다고 말했습니다.
It reminds me very much of the kinds of compromises that are made when humanitarian aid is given as well.
인도적 지원에 대한 투명한 감시 체계 없이 북한 정부와 타협하는 것과 일회성 행사로 비용만 지불한 채 북한 정부의 목적에 활용되고 끝나는 상봉 행사가 아주 비슷하다는 겁니다. 코헨 전 차관보는 이런 너무 타협적인 자세가 이산가족 상봉의 개선을 스스로 막고 정치적 의도에 끌려가는 상황을 반복시킨다며 한국 정부가 이제 북한 정부에 구체적인 요구를 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meeting shouldn't only have to take place in North Korea. They should be able to be held in South Korea, in the United States.
상봉 장소를 북한으로만 제한하지 말고 한국과 미국 등 다른 곳으로 확대하며 북한 당국의 감시 없이 가족이 자유롭게 더 많은 시간을 대화하고 잠을 잘 수 있도록 허용하며 자유롭게 서신과 전화로 접촉토록 남북한이 합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코헨 전 차관보 등 전문가들은 또 북한 정부가 이번 이산가족 상봉을 북한 주민들에게 사실상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북한 주민에게 상봉 소식을 크게 보도할 경우 다른 이산가족이 한국 내 가족들을 만나길 원하도록 고무해 여러 정보가 북한에 들어가 김 씨 왕조의 정당성 유지를 훼손하는 걸 북한 정부가 우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언론들에 따르면 북한은 대외형 성격이 짙은 조선중앙통신과 대내용인 조선중앙방송만 아주 짤막하게 이산가족 상봉 소식을 전했고 노동신문 등 대부분의 내부 매체는 아예 상봉 소식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행태는 또 하나의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토 사무총장은 이산가족 상봉은 유엔이 보장하는 인간의 기본권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걸 남북한 모두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슈의 원인이 북한에서 이동의 자유를 포함한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산가족 이슈가 존재하는 거죠. 이게 붕괴선을 직접 넘어가지 못하더라도 제3국에서 만날 수도 있을 텐데 만약에 북한에서 허락만 해준다면. 하지만 거기서 이동의 자유를 절대로 보장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 이슈를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했죠.
스칼라트 총장은 이런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통해 북한의 조직적으로 만연된 광범위한 인권 침해의 단상을 엿볼 수 있다며 기존의 정치적 시각에서 벗어나 인권 차원에서 균형적으로 문제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VN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 하원의원이 북한에 나포된 미 해군 정보 수집함 푸에블로호 송환을 촉구하는 서한을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게 보냈습니다. 전리품으로 선전되어 온 미 해군 선박을 돌려받아 고통받아온 노병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파소 공화당 하원의원은 푸에블로호 송환이 대북협상의 일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파소 의원은 지난 22일 볼튼 보좌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푸에블로호 송환을 북한과의 협상 조건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이 푸에블로호를 불법 나포했다는 점을 거듭 상기시켰습니다. 북한 순찰선이 1968년 1월 23일 국제법상 공해상에서 정보 수집 활동을 벌이던 푸에블로호를 공격했으며 이로 인해 승무원인 듀엔 호지스가 사망했다는 겁니다. 또 나포된 푸에블로호가 북한 항구로 인도된 후 미국 선원들은 북한 해역에서 감시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11개월 동안 정신적 유체적 고문을 받다 미국으로 돌아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푸에블로호는 여전히 공식적으로 미 해군 선박이지만 평양에서 박물관과 전리품으로 쓰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당시 푸에블로호에 탑승했던 영웅들이 겪은 구타와 부상 그리고 정신적 괴로움을 지울 순 없지만 나포된 푸에블로호를 돌려받아 생존해 있는 참전용사와 유가족들이 사건을 종결짓도록 해줄 기회는 남아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파소 의원은 또 성명에서 푸에블로호 송환 문제와 관련해 참전용사자문위원회 회원들과 지역 참전용사들과의 대화에서 자주 거론됐던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83명의 선원과 유가족들은 여전히 북한 정권이 야기한 상처를 치유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푸에블로호 송환은 북한에 의해 부당하게 고통받은 영웅들의 삶을 마무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중순 스컷 팁턴 공화당 하원 의원도 푸에블로호 송환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 내 제재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개성에 물품을 반출하기 앞서 유엔 안보리의 제재 예외 승인 절차를 밟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북 제재에 저촉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미한 공조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면제 신청을 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남북 연락사무소 개소가 개성공단 재개에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가 개성의 유류 80톤과 철강, 구리 등 대북 제재 물품 116톤을 반출한 데 대한 해명 자료를 냈습니다. 남북 연락사무소 개소에 필요한 것들로 사무소 운영과 한국 인원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일 뿐 북한의 경제적 이익을 주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북한에 보낸 물품이 대북 제재 위반이 아니라는 건데 미국 내 제재 전문가들의 시각은 다릅니다. 하원 외교위원회 자문관을 지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2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해당 물품은 경제적 자원이고 북한과의 교묘한 무역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375, paragraph 9. I'm not 100% sure of that paragraph, so I'd have to go back.
구체적으로는 북한과의 모든 협력 사업을 금지한 UN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755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여기에는 필요한 경우 제재 예외 승인을 받도록 돼 있으며 승인 여부는 1718 대북제재위원회가 결정한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유엔 안보리 순회 의장국을 맡고 있는 영국의 매튜 무디 대변인은 한국이 연락사무소 개소 준비를 위해 북한에 물자를 공급한 것이 대북제재에 저촉되느냐는 VOA의 질문에 제재위원회 회원국이 해당 사항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만 답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스테판 해거드 캘리포니아 주립 샌디에고 대학 교수는 한국이 제재 대상 물품을 북한에 반출하기에 앞서 정치적인 이유에서라도 제재 면제 신청을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예외 요청 필요성을 느끼는지는 별개의 문제로 적어도 제재 예외 요청을 함으로써 국제적 제재 체제를 준수할 의지를 보여줬어야 했다는 겁니다. 국무부 대북지원 감시단 등으로 활동했던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설립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라면서도 한국 정부가 전력 공급을 위해 보냈다는 유류량에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But just opening the office, I think, is fine. I think it's a good idea. I was a little bit surprised how much, I guess it was fuel oil, or that the
브라운 교수는 연락사무소 내 한국 인원을 위한 목적으로 보냈다는 유류 80톤은 상당한 양이라면서 한국이 오해의 소지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에 대북 제재 예외 신청을 했으면 바람직했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남북 연락사무소가 개성공단 재개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스테튼 변호사는 연락사무소에 누가 상주할지가 관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개성공단을 가동시킬 만한 능력을 갖고 있는 인물이나 남북철도 연결 전문가가 개성에 들어간다면 연락사무소 개소 목적과 상충된다는 겁니다.
Try to find out who these people are who are at Kaesong. Are these people experts in industrial capabilities? Are they there to turn the power on?
그러면서 외교 목적을 위한 연락사무소라면 왜 수도인 평양에 설치하지 않느냐고 반문했습니다. 하지만 브라운 교수는 연락사무소는 외교 활동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북 간 공동 활동을 위한 곳인 만큼 고위급 외교 활동이 이루어질 장소는 아니라며 엇갈린 의견을 내놨습니다.
Oh, I don't think it's really a diplomatic thing. I think it's more of a public relations activity by South Korea.
개성에서 공동사무소의 역할 범위만 벗어나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미북 관계가 진전되지 않은 가운데 한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북한과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이 자칫 미한 공조에 균열을 야기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고든창 변호사입니다.
Seoul makes the argument that this is just like another embassy, but it really isn't. This is an office at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북 연락사무소를 또 다른 대사관 개소 정도로 주장하고 있지만 대북 제재 위반에 해당하는 개성공단에 위치해 있는 만큼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더구나 더 큰 문제는 공조를 이뤄야 하는 미국과 한국의 관계라고 지적했습니다. 창 변호사는 한국은 미국의 입장과 달리 연락사무소 개소 방침을 정했지만 두 나라는 한 노선에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헤더노트 국무부 대변인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남북 연락사무소 설치와 관련해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남북관계 발전과 북핵 문제 해결은 분리해서 진전될 수 없다고 말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유류 80톤 반입 등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위반하는 것인지 살펴보겠다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평양 김일성 광장에 대규모 인파가 붉은 물결을 이룬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다음 달 9일 열병식을 앞두고 본격적인 연습에 돌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일성 광장이 붉게 물든 모습이 포착된 건 일요일인 26일입니다.
VOA가 민간 위성업체 플래닛 랩스가 이날 평양 일대를 촬영한 위성 사진을 살펴본 결과 김일성 광장은 인파가 만들어낸 것으로 보이는 붉은 물결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단상에 가까운 쪽에 위치한 인파는 노란색으로 3, 4개의 글자를 만들고 있었고 뒤쪽 대열은 인공기에서 볼 수 있는 오각별을 형상화하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위성 사진만으로는 정확히 몇 명이 동원됐는지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전체적인 규모는 과거 열병식 연습 때와 다르지 않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VOA는 올해 초 김일성 광장에서 붉은 물결을 이룬 모습을 포착한 바 있는데 대열의 형태와 모습이 이번과 비슷합니다. 또 지난해 4월 15일 북한 열병식을 촬영한 위성 사진을 통해서도 대열의 규모가 이번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 언론과 정보당국 등은 당시 열병식에 북한군과 평양 주민 등 15만여 명이 동원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알려진 2015년 노동당 창당 70주년 열병식과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북한의 열병식 훈련이 주로 주말에 이루어진다는 점도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김일성 광장에는 지난 11일과 18일 이번보다는 규모가 작은 인파가 포착됐었는데 두 번 모두 토요일이었습니다. 일요일은 19일은 흐린 날씨로 인해 확인이 불가능했지만 그 다음 일요일인 26일에 대규모 인파가 모였습니다. 이전 열병식 준비 때도 토요일과 일요일에 인파가 포착되다가 열병식이 근접한 시점이 돼서야 평일에도 주민들이 집결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무기와 군인들의 훈련이 이루어지는 미림 비행장 북쪽 광장은 24일 이후 계속해서 구름이 낀 관계로 움직임을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앞서 VOA는 22일 촬영된 위성 사진을 통해 색깔별로 대열을 맞춘 전차와 군 차량들이 일제히 광장 중앙 방향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포착한 바 있습니다. 당시 훈련에 동원된 차량만 어림잡아 100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 가운데 대열 후미에는 길이 약 12 내지 14m의 대형 차량 6대도 있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미 동남부 플로리다주에 거주하는 50대 탈북자 부부 폴 김씨 부부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씨 부부의 네 번째 사연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내와 아들보다 미국에 먼저 도착한 폴 김씨는 2011년 가족과의 재회를 전후로 극심한 정신적 압박감에 시달렸습니다.
날 뭐가 알아 못 보던데 뭐 절체버리
사람이 찍
김보고 알
해버리고
내가 얼마나 멋있었다고 몸이야
해버리고 해버리는 게
김 씨는 미국 정부가 처음에 권했던 도시가 아닌 플로리다로 온 배경에는 미국에서 자리 잡고 살고 있었던 사촌 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전에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사촌 형을 만나서요. 닥터고 또 서울대 졸업생이고 전쟁 때 나갔지. 내 딱 친 사촌이란 말이야. 미국에 산다는 건 알았지. 예. 어디서 사는지 몰랐던데 내가 중국에 와서야 찾았단 말이야. 미국 목사를 통해서.
다행히도 중국에서 사촌형과 연락이 닿았고 형은 자신이 살고 있는 플로리다로 오라고 권했습니다. 김 씨는 미국 난민들이 직장을 잡을 때까지 정부로부터 제공받는 서비스를 거의 받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사촌형 때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혜택을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여기 들어오면 뭐 이런 혜택이 조금 있잖아요. 사촌형이 저의 100만 불짜리 재정 보증을 뚝 써놨어요. 나를. 재정적으로 나를 보증한다는 게 말이야. 정부 지원 없이도.
처음엔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공항에 마중 나왔던 형이 미국에서 전문 의사로 성공한 큰 부자라는 사실만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생긴 거랑 내가 비슷하게 생겼어. 키도 내마 만나니까. 근데 뭐 노인을 만나봤지. 이거는 만나가지고 기다림에 따라서 가니까는 뭐 그때 차도 좋고 타고 왔고 집이란 보니까 깜짝 놀랐지. 수영장도 있고 2층 집에 아주 뭐. 근데 거기 길다니까 거기 형네 집에 방이 뭐 빈 방이 몇 칸짜리가 한 방수라 그래서 그 한 방수로 뭐 앉아있는 뭐 영어가 있어. 무슨 서비스 그런 것도 모르지. 그다음에 데리고 가니까는 소셜 스크립트 받는데 가니까는 소셜 스크립트 뭐 노동 허가 뭐 이건 내가 이 서류 있으니까 그 형수가 영어 잘하니까 그게 해주지 뭐 그 다 지원단체라는 것도 모르고 살았지.
최고급 승용차와 으리으리한 저택. 김 씨는 사촌 형과 형수가 운영하는 화초 공장에서 잡부로 일했습니다.
와서 이렇게 해주는 게 기술을 안 배워준 거야. 눈으로 훔쳐보지. 한 달에 그저 800불밖에 안 주더라고. 그래서 왜 내 800불밖에 안 주냐. 다른 노숙인은 2,000불이 사는데 아, 집세도 안 내지. 누가 뭐 하나도 뭐 낼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난 크레딧 아무것도 없잖아요. 세금 뽑아도 하는 게 없이. 그냥 좀 지내보니까 이게 아니더라고.
근데 얼마나 계시다가 나오셨어요?
나는 한 달 있다가 나왔어요.
길게 안 계셨네요.
와이프 오면서 일이 터졌죠.
돈은 적게 벌어도 중국으로 넘어온 아내와 아들의 탈북 비용은 사촌 형이 감당한다고 해 큰 염려가 없었습니다. 형수가 개입하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사무실에 갔는데 형수가 있더라고 해서 형님한테 전화 좀 보려고 그러니까 8,000불 보내야 된다고 형수라고 말했죠. 8,000불씩이나? 그러더라고. 그래서. 네. 형하고 형수하고 싸움을 했단 말이야. 내가 그 8,000불 무슨 거기다 보낸다고 아주 뭐 일을 낸 거예요. 지금 둘이서.
형수의 반대로 가족의 탈출 비용을 스스로 구해야 했던 김 씨. 눈앞이 캄캄해진 심정으로 김 씨는 중국에서 알게 된 기독교인의 도움으로 지역 내 한인교회와 연락을 하게 됐고 집회를 하게 돼 가족을 태국 난민 수용소로 보낼 수 있었습니다. 큰 고비를 넘긴 줄 알고 가족을 만날 준비를 하던 김 씨. 김 씨는 당시 일을 떠올리며 힘든 감정을 겨우 참는 모습을 종종 보였습니다. 가족의 탈출 비용을 마련해준 한인교회에서 알게 된 교인의 권유로 세탁소에서 일을 하게 됐지만 또 한 번의 예상치 못한 일을 겪었습니다.
나머지 집에서 나와서 그 목사가 오는 장로님 집이 세탁소 일하는 데다가 있거든요.
그 사람이 아들네 집에 열정적으로 일을 하는
목사님 데려다
이 플로리다가 얼마나 더워요. 거기다 이 불체자들 갖다가 일 시키면 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캐시를 던주더라고. 가는 책을 주면 안 되니까나. 나한테는 일주일이 지나도 안 주고 두 주일이 지나도 돈을 안 준단 말이야. 난 또 일, 이런 간부를 해서 일 시키기만 했지. 이런 건 안 해봤던데 내가 돈이 그립다는 데 돈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와이프한테 돈을 보냈는데 태국 수용소에 오면 왜냐면 열악해요 생활이. 아주 있지요. 야, 내가 그 생활을 알기 때문에. 그다음에 와이프는 거기 와서 그 더운데 음식도 맞지 않지 무슨 고추장도 좀 싸먹고 뭐 해야 될 게 내 거기 수용산에. 그걸 지금 애타게 지금 돈 안 주는 거요. 참. 그렇게 한 달, 두 달이 됐어요. 두 달이 돼도 안 줘서 내가 목사님.
세탁소 주인은 일을 처음 시작할 때 하지 않았던 말을 꺼냈습니다. 교회에서 마련해 준 8천 달러를 임금에서 삭제한다는 얘기였는데요. 자신의 간증 후 감동받은 교인들의 자발적인 기금을 일로 갚으라는 말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세탁소를 나온 김 씨는 지역 내 비영리 복지기관에 연락했고 복지기관은 김 씨에게 김 씨의 난민 서류에는 재정 보증인이 있는데 왜 이런 상황에 처했냐며 이는 불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복지기관이 형수에게 연락을 했고 형수는 울며 겨자 먹기로 자신을 다시 화초 공장으로 데리고 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김 씨는 간첩이라는 구설에 휘말리게 됩니다.
돈 얼마 주간데 한 몇만 불 주갔으니까 나 갖고 가나가로 가라. 너 이제 재패감은 이 부비하기가 이제 거진 절이 없는데 재패감은 좀 나오지 못하는 대로 간대. 뭐 이런 소리 한단 말이야 내한테. 그건 무슨 미친 소리 아니야. 내가 왜 재패가요. 난 잘못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 말 같지 않으세요. 한 문건이 누가 중국에 있을 때도 간첩 활동하고 여기 와서도 간첩 활동했다는 게 다 중고로 돼 있대. 한인의 회장까지 와서 나보고 말하더라고. 뭐이라고 생각해서 열한스럽게 신고를 사기를 한 거예요. 이 사춘형을 비롯해서 목사들, 장로들 몇 명 수표해서 18명이...
김 씨의 말에 따르면 탈북 직후 먹고 살기 위해 중국에서 불법적인 사업 활동을 벌였었고 중국에서 만난 한국군 포로와의 우연한 인연으로 간첩 소동이 벌어졌는데 중국에서 한국 정부의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돈을 줄 테니 떠나라는 형수의 말을 자신이 듣지 않자 형수는 한인들을 응용시켰고 자신에게 간첩과 협박 등의 누명을 씌워 경찰에 신고까지 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미 연방수사기관에 조사까지 받게 됐는데요. 김 씨는 2년 전 작고한 사촌형의 장례식에도 오지 않았던 형수가 애정도 없는 남편의 탈북자 조카에 대한 거부감과 오해가 커 빚어진 일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사가 끝난 후 오해는 풀렸고 오히려 자신을 집단으로 고발한 한인들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었던 상황까지 갔었지만 김 씨는 모든 일을 덮고 아내와 재회한 후 템파로 이주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이 북한 사람이 아니었더라면 그런 일들을 겪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혼자 림종까지 지켜줬어.
림종까지 혼 남편이 지켰습니다.
템파의 안병원에 얼마나
그냥 병원에 입원해서 림종 가까운데 형수 보고 오라니까 형수가 와요? 안 오지. 아 정말 있잖아 손 붙잡고 너무 죄송하다고 너한테 너무 어색해. 그래서 집에서 날 보고 제발 고향에 할아버지면 이제 자기를 묻어달라고. 너무 사정해서 예 그렇게 해줘요. 그리고 형수 시간이
흐르면 사촌형과 형수에 대한 원망도 모두 씻어버렸습니다. 소용돌이 같았던 시간들은 정리됐고 가족과의 재회도 이루어지고 난 후 김 씨 가족은 템파로 이사했습니다. 상처로 얼룩졌던 미국에서의 첫 정착지였던 올란도. 그러나 템파는 달랐습니다. 템파는 김 씨 가족에게 미국 땅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소중한 터전을 마련해줬습니다. BOA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폴 김씨 가족의 다섯 번째 이야기는 다음 주에 계속되겠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이야기 미국사가 방송되겠습니다.
뉴스 포커스 한 주 동안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한반도를 비롯한 지구촌 곳곳에서는 수많은 소식들이 쉴 새 없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일주일 동안 쏟아져 나온 남북한의 주요 소식들 가운데 대표적인 이야기를 골라 집중 조명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북한 관련 뉴스의 폭넓은 배경 설명과 함께 깊이 있는 분석을 전해드리는 시사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에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VOA 웹사이트를 통해 뉴스 포커스 원고 보기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VOA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 주 동안의 주요 한반도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 포커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